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주 맨해튼 폭발 사건의 용의자가 총격전 끝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현지 사법 당국은 올해 28세인 용의자 아흐마드 칸 라하미가 19일 오전 뉴저지주 린덴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피가 난 채 들것에 실려가는 용의자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용의자 외에 경관 2명도 총격전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17일 맨하튼에서 29명의 부상자를 낸 폭발 사건의 용의자를 사흘 동안 추적해왔습니다. 한편 맨해튼 폭발 현장 주변에서는 터지지 않은 또 다른 폭탄이 나왔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뉴저지주 시사이드 파크 마라톤 행사장에서도 폭발이 발생했고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시 소재 기차역에서도 파이프 폭탄 5개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인위적인 산불 등에 따른 짙은 연무로 10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는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 과학자들은 복잡한 분석 모델을 통해 인도네시아 당국이 공식 발표한 스모그로 인한 사망 19건을 훨씬 넘는 1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야자유와 펄프용제 농장용 토지를 개간하기 위한 빠르고 저렴한 방식으로 산림지형과 탄소가 풍부한 이탄지 등에 연례적으로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진은 인도네시아에서만 이 같은 연무 발생으로 무려 9만 1,6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고 주변국인 말레이시아에 6,500명, 또 싱가포르에도 2,200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습으로 적어도 경관 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19일 밝혔습니다. 숨진 경관들은 전날 저녁 아프간 중부 타린코트 외곽의 주요 고속도로 선상에 위치한 보안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이었다고 사무날 라히물라칸 지역 고속도로 경찰대장이 말했습니다. 경찰 보안초소 인근에는 흰색 반군 깃발이 개양된 탈레반 진지가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 대변인은 그러나 공습을 가한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이는 아프간 국가 방위 보안군을 공격한 개인들을 표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군은 미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휴전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리아군은 그러면서 반군 측이 휴전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9일 시리아 알레포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군 당국은 무장한 테러 분자들이 정부군 장악 지역을 휴전 기간에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군 측이 유혈 사태를 막을 좋은 기회를 낭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군 측은 휴전 합의가 갱신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활동가들과 반군 진영은 정부군이 휴전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시리아군이 구호물자 운송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경상북도 경주 일대에서 19일 또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기상청은 19일 저녁 8시 33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이는 일주일 전에 발생한 지진의 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 인근에서는 지난 12일 규모 5.1과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19일 여진으로 경주는 물론 대구 등 경북 일원에서 건물이 10여 초간 흔들렸습니다. 이번 여진은 서울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지진이 나자 놀란 주민들이 황급하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진이 다시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나 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이 18일 실시된 수도 베를린 지방의회 선거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날 투표에서는 사회민주당이 22%로 1위를 이어 기독민주당은 17%로 2위로 물려났습니다. 이처럼 기독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베를린 선거에서 표를 많이 잃음에 따라 연립정부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이민 옹호 정책에 불안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독일 대항당은 베를린에서 14%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6년 9월 2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he alliance, the obligations, the mutual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함경북도 일대의 대규모 수해 지원과 관련해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와도 이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18일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alliance, the obligations, the mutual interests that we share.
동맹과 의무, 공유하는 상호이익,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겁니다. 케리 장관은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 have said many times that we are prepared to sit down with the DPRK.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과 관련해 전 세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 북한과 마주앉아 불가침과 한반도 평화, 국제사회 동참, 지원 유치와 경제 개발 등을 다룰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여러 번 언급했다는 겁니다. 케리 장관은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이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에서 핵을 동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특히 더 이상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무기화의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must swiftly adopt a robust new sanctions resolution and prove its credibility.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새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해 안보리의 신뢰와 권능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의 도발이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며 따라서 국제사회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회담을 마친 뒤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대북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한 공동성명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8개월 만에 두 번째 핵실험과 최근 6개월간 1년의 탄도미사일 관련 도발에 대응해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동성명은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과 재래식 방어 역량에 기반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기존 안보리 대북결의 2705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방안과 현재 안보리에서 진행 중인 추가 대북 제재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 특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을 제한하기 위해 세 나라가 독자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3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과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 등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상원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실시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5일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이 제한례 없이 빈번하게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다 9월 9일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5차 핵실험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위험한 도발을 계속 이어가며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에만 집중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할 의무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 영내 동맹들을 방어하는 공약을 재확인하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미국, 일본이 요격용 스탠다드 미사일 SM-3을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며 현재 한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모든 이사국들이 유엔 헌장 41조에 따라 북한에 대해 추가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를 즉각 채택할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안보리의 대북 추가 조치를 상세히 제안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결의의 예외 조항들을 삭제하고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의 수출입을 더욱 제한하는 한편 북한의 석유 수출을 금지하라는 겁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기업과 단체들이 국제금융시장과 은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섬유와 의류업종을 비롯해 국제유통망에서 북한 기업들이 하청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아울러 항공유의 공급을 끊고 북한 민간 항공을 금지하며 북한의 다량의 현금이 오가지 못하도록 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밖에 제3국에서 북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각국의 북한 외교 공관을 격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결의안은 민주당의 잭 리드, 다이앤 파인스타인, 리처드 더빈, 찰스 수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즉각 제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 19명은 서한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성공적이었다는 보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는 가까운 미래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따라서 미국 정부가 즉각 대북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도 제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이행이 실망스럽고 지금까지 취한 대북 제재 조치들은 수박 겉핥기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제재법 102조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제3국의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즉시 수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의원들은 상기시켰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가 대북 제재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다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사설을 인용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내 기업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북한의 국영무역회사가 중국의 사무실을 열고 고액의 임금을 지불하며 현지 중개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즈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북한과 관련된 인물이 미국 은행을 통해 4천만 달러를 송금받도록 중국 은행이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정보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민생 목적 예외 조항을 제거하는 등 중국이 제재 이행을 회피하는 데 이용하는 모든 허점을 메우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한국에 신속하게 배치하고 미국, 한국, 일본 3국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소재 기업의 북한 관련 불법 행위 정보 입수와 관련한 수사 개시 여부, 중국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불이행 실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북한 기업을 제재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질문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 정권의 사치품 조달에 미친 영향, 북한 고려항공의 불법 행위 연루 여부와 관련 수사 개시 여부, 북한의 국내외 강제 노동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 정치범 수용소 관련 단체의 제재 대상 지정 여부 등도 포함됐습니다.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 강하게 알리는 한편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미국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가드너 의원 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제프 세션스 의원, 대선 예비주자였던 테드 크루즈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 또 톰 코튼, 제임스 리시, 댄 설리번 의원 등이 서명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잇단 위협적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의무를 지켜야 안전과 개발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추가 도발 위협을 하는 데 대해 그런 방법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도발에 맞서 추가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 발언과 관련해 북한이 도발을 끝내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하기를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end these provocations and choose a better path.
앞서 리 외무상은 15일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제17차 비동맹 회의에 참석해 미국에 맞서는 유일한 길은 핵무장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이 바라는 안전과 개발은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만 성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North Korea will only achieve the security and development it claims to seek by living up to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한편 에드워즈 대변인은 심각한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대변인은 지난 7일 BOA에 북한의 홍수 보도를 알고 있다며 북한으로부터 인도적 지원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협상을 포함한 새로운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북핵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외교협회가 16일 북한 관련 보고서를 냈습니다. 외교협회는 북한에 대한 분명한 선택, 안정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중국을 참여시키기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핵 문제의 현황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크 뮬렌 전 미 합참의장과 샘넌 전 상원의원이 의장을 맡은 기획단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먼저 미국의 현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뮬렌 전 합참의장은 16일 외교협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바마 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을 뿐더러 지역 안전도 보장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potentially as explosive a place as there exists in the world, and that it can explode.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로 현재 한반도는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현 상황과 관련해 점점 진전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동맹국들의 영토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주둔한 미군 그리고 미 본토에까지 심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에게 다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 그리고 안정된 한반도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중국과 꾸준하게 대화하며 협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동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빨리 북한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을 위한 진보 소속으로 이번 보고서를 펴낸 기획단을 주도한 에던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16일 열린 토론회에서 대북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 실패에도 불구하고 재정비된 전략을 갖춘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So negotiations played a critical part of us. All of the other recommendations aim to coerce North Korea back to talks.
마운트 선임 연구원은 다른 권고 사항들은 사실 북한을 협상 자리에 다시 앉히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면서 협상의 1차 목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일단 동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 번째와 네 번째 권고 사항으로 보고서는 북한이 인권을 보호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모든 불법 행동을 막기 위한 제재를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에서 북한이 인권과 관련한 유엔의 권한을 계속 무시할 경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는 조처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는 등 대북 억제력과 방어력을 강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6일 토론회에 참석한 샘넌 전 상원의원은 보고서가 제시한 다섯 가지 권고사항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steps have to be taken in parallel. This is not sequential. We can't wait until the sanctions completely work.
대북 제재의 효과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으며 제재를 가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샘넌 전 위원은 또 미국 정부가 주변국들과 협력해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want to just say one word about we can't take a long time to get this going. The clock is not on our side now.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상태에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샘넌 전 위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시급히 협상에 나서고 특히 내년에 새로 들어설 미국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수해 복구 지원을 요청해 오더라도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악화된 현 정세에서 이에 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당국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함경북도 일대의 대규모 수해 지원과 관련해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 와도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모든 긴급 구호의 국제 원칙은 해당 국가가 먼저 지원 요청을 해야 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요청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는 게 국제 관례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요청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뭐 요청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지원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북한이 수혜라는 당면 과제가 있는데도 민생과 관련 없는 부분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 생활이 수혜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당국의 태도를 정면으로 질타한 겁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 측이 수혜가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 5차 핵실험을 감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그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핵실험에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민생을 위한 수혜 복구에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수혜 지원과 같은 긴급 구호성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피해 상황 등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긴급 구호의 필요성과 투명성, 북한 측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국 내 대북 지원 단체들의 연합 단체인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의 최근 수혜 지원 협의를 목적으로 북한 측과의 접촉 승인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북민협은 지난 5일 통일부에 수혜를 당한 북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19일이나 20일에 제3국에서 북한 측과 접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단체의 이번 접촉 신청은 지금의 한반도 정세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잠정 중단하면서 방북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북 접촉과 팩스 등을 통한 간접 대북 접촉도 일절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북민협의 곽영주 운영위원장은 정부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국제기구를 후원하는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국제적십자사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통해서 못할 경우는 국제적십자사 통해서 저희가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5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북민협은 지난 9일 대북 수해복구 지원사업 결의 당시 인도적 차원에서 의약품이든 생필품이든 북한 이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품목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태풍 피해와 복구 상황을 관영 매체를 통해 연일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도하고 대북 제재에 초점을 흐리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아직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사군 사지지구와 구사지구를 연결하는 다리 복구를 위한 물길 돌리기 작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연사군으로 달려온 6.18 건설교단의 돌격대원들이 피해 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으로 큰 피해가 난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 피해와 복구 상황을 연일 부각하고 있는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 내용입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홍수에 따른 사망자와 실종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수백 명에 달하며 7만여 명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철길이 유실되는 등 홍수 피해 현장의 모습도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과거 홍수 피해가 날 때마다 각계의 복구 노력을 소개하며 최고 지도자의 지도력을 선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해방 후 대재앙이라는 극도의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를 강조하는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2년 두 달간 북한 전역에 내린 비로 800여 명의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북한은 피해 상황에 대한 간략한 수치 정도만을 보도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1,200여 명, 부상자 4,300여 명에 달했던 지난 2007년 홍수 때에도 이렇진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먼저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설명입니다.
초기에는 며칠간 숨겼는데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국제사회의 손을 벌려서 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 도저히 북한 자체 능력으로는 그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국제사회에 손을 벌리는 그런 제스처로서 지금 홍수 사태들을 좀 과장해서 보고하고 있죠.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역시 북한이 실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중장비와 기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물품들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도 포함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모진 교수는 북한이 일종의 전략적 싸움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은 그 한편으로는 체제 생존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그 딜레마에서 뭐 하나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 대외적으로는 홍수 피해를 있는 것으로 밝히면서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한편을 통제하면서 이 미국의 홍수 지원을 핑계로 한 보완 작전에 대해서 대비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합니다.
양무진 교수는 이어 고통을 함께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도 보인다면서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면서 북한 정권이 재난을 숨기기보단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수해 복구 현장이 아닌 군부대사나 농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군 제810 군부대사나 농장 방문 사진 속엔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영국산 고급 스포츠 차량이 보입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이 차를 영국 랜드로버사의 최고급 모델인 레인지 로버로 추정했습니다. 이 차 한 대 가격은 미화 약 9만 달러에서 최고 18만 달러에 이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일 이 농장 방문 이후에도 보건산소 공장과 대동강 과수 농장을 찾았지만 수해 피해 지역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공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공군 훈련인 레드플래그에서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한국 공군 전투기는 8,000km가 넘는 거리를 공중급유를 받으며 직접 날아가야 합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레드플래그 훈련은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알래스카 아일슨 공군기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과 한국, 뉴질랜드,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공군이 참여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다국적 공군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훈련은 다양한 공대공과 공대지 상황에서 가상의 적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을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이번 레드플래그 훈련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사시 미국과 한국 전투기가 출격해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공군은 F-15K 전투기에 장착된 정밀 유도폭탄으로 북한의 핵심 시설을 공습하는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또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원거리에서 제압하는 방어 제공 작전과 적군의 진격을 차단하는 훈련, 그리고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아군을 화력으로 지원하는 훈련 등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한국 공군 전투기들은 대구에서 알래스카 기지까지 8,000km가 넘는 거리를 10시간 동안 8번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비행해야 합니다. 한국 공군 이상경 대위입니다.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조종사가 직접 전투기를 몰고 참가해야 합니다. 10시간 동안 공중급유를 통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겠습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는 4달 초 시작되는 레드플래그 훈련에 공군 11 전투 비행단의 F-15K 6대와 C-130H 수송기 2대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은 F-16과 F-15C 등 전투기 50대가 훈련에 참가합니다. 미 공군의 주도로 지난 1975년 시작된 레드플래그 훈련은 이전에는 전투기나 방공망이 없는 무장 세력을 상대로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벌이는 전투를 상정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는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망을 갖춘 적과 싸우는 상황으로 훈련 내용이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탈북자 단체인 통일비전 연구회는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인접한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자 13명에 대해 면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탈북자들은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이웃 주민들을 자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통일비전 연구회 최경희 회장의 설명입니다.
당사자들은 저 인터뷰했던 그 본인들은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그 메스꺼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각 이렇게 맛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3차 핵실험이 진행된 뒤 지난 2014년에 한국에 들어온 한 40대 탈북자는 2013년쯤부터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두통에 시달리는 등 까닭 모르게 아픈 사람이 주변에 많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또 핵실험을 3차례 겪고 지난해 탈북한 50대 여성도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5월쯤부터 갑자기 냄새와 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지난 2차 핵실험 뒤 길주 지역에서 시력 저하와 불면증에 시달렸다거나 늑막염과 급성 결핵에 걸리는 사람이 늘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들 탈북자는 한국에 와서야 핵실험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런 현상에 대해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탈북자들의 연합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길주군 주민들이 핵실험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핵실험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라는 곳에서 가정을 하는데 그 풍계리 지대는 높은 산지형이다 보니까 길주군 주민들이 흘러내리고 그 지대에서 흘러나오는 강하천들을 그렇게 급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대 주민들이 그 지하수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의 물을 급식함으로써 지금은 현재는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2세, 3세에 걸쳐서 그 방사성 오염 후유증 같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길주읍은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만탑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데 모이는 지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탈북자는 길주읍 주민 대부분이 핵실험장에서 12km 떨어진 남석 저수지를 상수원으로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가장 안전하게 지하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북한 당국의 발표 때문에 현지 주민들은 핵실험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한 뒤 이번 시험에서 방사능 물질 누출 현상은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하 핵실험 직후 외부 대기로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았어도 방사능이 핵실험장 인근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사능에 대량으로 노출되면 혈액과 위와 대장 그리고 뇌와 척수를 손상할 수 있고 갑상세마암과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슘,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물질을 흡입하거나 음식을 통해 섭취하면 소량이라도 인체에 오래 남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때마다 중국,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자국 내 방사능 수치를 일정 기간 점검합니다. 방사능이 생명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재 핵 보유국들은 과거처럼 지상이나 해상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고 지하 핵실험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 핵실험장에는 안전장치를 겹겹으로 설치해 방사능 누출을 막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동일부는 풍계리 주변 지역 주민들의 핵실험 영향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지난 9월 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말했습니다. 정준희 한국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풍계리가 주요한 군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정보사항입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풍계리 주변 지역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핵실험의 영향은 계속 확인해 보는 사항이라고 말해 한국 정부가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청년들이 중심이 돼 통일과 남북의료 통합을 생각해보고 계획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의 민간 의료단체가 주최한 청년 통일 역군 세우기 모임인데요.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과업이고 또 이제 예전에 강의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는 청년 통일 역군 모여라라는 이름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 모임은 청년들이 중심이 돼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의료 전문가들의 초청에 강의를 들으면서 통일과 남북 의료 통합을 생각해보고 계획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모임을 주최한 하나반도 의료연합의 경쾌수 회장입니다.
네, 이번에 특별히 청년들 중심으로 통일과 의료 통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해서 청년 통일 역군 모여라 이런 행사를 하게 됐는데 청년들이 통일을 같이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발제자와 토론자를 청년들 중심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청년들이 같이 축제로 즐길 수 있는 또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참 이게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정말로 대박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 중심으로 어떤 축제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그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또 아이들까지 같이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귀하고 또 기쁜 자리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강의에 이어 김조자 연세대 간호대 명예교수와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전영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과 김영민 대학연합교회 목사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발제는 외과 전문의 고윤송, 한의사 김지은 등 탈북민들이 맡았는데요. 발제를 맡은 김하나 씨는 지난 2008년에 탈북해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에 탈북해서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하나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70년간의 분단을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통일을 저는 솔직히 코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통일을 그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되게 혼란기를 겪을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통일은 영토가 이제 통일됐다고 통일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 뭐 정치, 문화, 우려 전반적인 부분에서 통일이 됐다고 완벽하게 서로 아울러서 이제 어색하지 않았을 때 그때가 저는 완벽한 통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통일 역군들이 준비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밟아가면서 했을 때 이제 그 정작 통일이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를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탈북 의료인들은 북한에서 의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김하나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간호사 현황이 이제 1년 가정, 여기서는 조무사 가정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실력 수준 차이나 또 이제 아무리 우리 남한에서 북한을 돕는다고 해도 우리나라도 간호 인력이 부족 국가다 보니까 그걸 돕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그런 이제 간호법 제정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되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실력 수준 차도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정하고 또 우리가 멘토가 돼서 도와주면서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적인 그런 거가 될 때까지 저희가 이끌어주는 게 저희의 이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과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 간호대학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또 설립할 때는 바로 우리 한국처럼 4년제를 도입할 것인가.
토론 이후에는 분과 모임과 탁구 경기, 춤 공연과 남북 의료인 합창 등 공연이 이어졌고요. 남북 각 도별 영원한 친구 운동 선포식도 가졌습니다.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왔고요. 이렇게 동아리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통일협분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 저 백성문화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인데요. 제가 인솔을 해서 왔고 저는 제 담당 지도교수인데 북한 이런 어떻게 도움을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여러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학생들에게 이제 같이 공유하고 의외로 요즘 젊은이들이 통일을 반대 뭐 이렇게 통일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하는데 의외로 학생들에게 권했을 때 선뜻 따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교육만 잘 된다면 좀 좋은 통일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 북한의 의료 상황을 이해하고 나아가 통일을 위해 개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 이산 가족들 분들도 얼른 가족 찾아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돼서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취미활동 연주도 하고 북한 친구들이랑 같이 연주하고 싶어요.
많이 만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같은 나라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같은 한국어를 쓰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북한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고 하루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모임을 주최한 하나반도 의료연합은 통일역군 세우기 모임을 매달 한 번씩 가지면서 탈북민들의 학업과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북한의 각 마을에 조립식 진료소를 짓는 사업과 북한 접경 지역을 매년 1, 2회 방문해 북한 의료를 돕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의료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강연과 토론회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13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기온 26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5도. 황해도 해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6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흥,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개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4도. 함경북도 청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2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2도. 양강도 해산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22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2016년 9월 20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한국 경상북도 경주 일대에서 19일 또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기상청은 19일 저녁 8시 33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이는 일주일 전에 발생한 지진의 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 인근에서는 지난 12일 규모 5.1과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19일 여진으로 경주는 물론 대구 등 경북 일원에서 건물이 10여 초간 흔들렸습니다. 이번 여진은 서울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지진이 나자 놀란 주민들이 황급하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다시 지진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나 댐 등 주요 시설들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은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지역에서 제법 큰 규모의 지진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은 미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휴전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리아군은 그러면서 반군 측이 휴전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시리아는 지난 9일 시리아 알레포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시리아 군 당국은 무장한 테러 분자들이 지난주부터 발효된 휴전 기간에 무장하고 정부군 장악 지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군 측이 유혈 사태를 막을 좋은 기회를 낭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군 측은 휴전 합의가 갱신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활동가들과 반군 진영은 정부군이 휴전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시리아군이 구호물자 운송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물자 운송은 이번 휴전 합의에서 핵심이 되는 항목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습으로 적어도 8명의 경찰관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19일 밝혔습니다. 숨진 경찰관들은 전날 저녁 아프간 중부 타린코트 외곽에 주요 고속도로 선상에 위치한 보안 조소에서 경계 근무 중이었다고 사문왈 라히물라칸 지역 고속도로 경찰대장이 말했습니다. 라히물라칸 경찰대장은 처음 공습으로 경관 한 명이 숨졌고 나머지 7명은 보안초소로 다시 돌아온 뒤 외국 항공기가 또 다른 공습을 가해 이들 모두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보안초소 인근에는 흰색 반군 깃발이 개양된 탈레반 진지가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 대변인은 하지만 아프간 국가방위군에 총격을 가한 개인들을 표적으로 한 공습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뉴욕주 맨하튼 폭발 사건의 용의자가 총격전 끝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현지 사법당국은 올해 28살인 용의자 아흐마드 칸 라하미가 19일 오전 뉴저지주 린덴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피가 난 채 들것에 실려가는 용의자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사법당국은 라하미가 다리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 외에 경관 2명도 총격전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17일 맨하튼에서 29명의 부상자를 낸 폭발 사건의 용의자를 사흘 동안 추적해왔습니다. 한편 맨하튼 폭발 현장 주변에서는 당시 터지지 않은 또 다른 폭탄이 나왔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뉴저지주 시사이드 파크 마라톤 행사장에서도 폭발이 발생했고 엘리자베스 시 소재 기차역에서도 파이프 폭탄 5개가 발견된 바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인위적인 산불 등에 따른 짙은 연무로 10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는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과 콜롬비아대학 과학자들은 복잡한 분석을 통해 인도네시아 당국이 공식 발표한 스모그로 인한 사망 19건을 훨씬 넘는 1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야자유와 펄프용제 농장용 토지를 개간하기 위한 빠르고 저렴한 방식으로 산림지역과 탄소가 풍부한 이탄지 등에 연례적으로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진은 인도네시아에서만 이 같은 연무 발생으로 무려 9만 1,6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고 말라이시아에서 6,500명, 싱가포르에서는 2,200명의 사망자가 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이 18일 실시된 수도 베를린 지방의회 선거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날 투표에서는 사회민주당이 22%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이어 기독민주당은 17%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이처럼 기독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선거에서 지지를 많이 잃음에 따라 연립정부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결과는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이민 옹호 정책에 불안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